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때 가장 흔한 바람은 이런 거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조금만, 아니 조금만이라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2시간 걸릴 일을 1시간 안에 끝내는 약이 발명된다 하더라도요, 우린 아마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 걸까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헝클어진 회로를 정리하고 꽉 짜여진 스케줄을 백지화하는 것. 여행은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서 저 손은유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미나입니다. 벌써 달력이 두 자릿수로 넘어갔어요. 10월 1일. 와, 믿겨지세요? 2014년 이렇게 많이 지나갔다니. 정말 저 4월 달에 저희가 시작했죠? 손언니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저희 손미나 언제 갈 거니 팟캐스트가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거 정말 자축하고 기뻐해도 되는 일 맞죠? 여러분 모두가 꿈꾸던 그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실 수 있을 때까지 저 손언니가 옆에서 계속 속삭여 드릴게요. 10월이 되니까 아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가을 왔다고 막 좋아하실 텐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환절기가 됐으니까 건강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여행 또 떠나볼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죠? 손미나의 언제 갈 거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고정 게스트 스노우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피아노 치는 남자 스노우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오늘? 예, 늘 하는 건데. 예.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졌나?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니까.
예. 뭐 변화를 준 거예요?
예, 차분하게.
애인 생겼나?
아니요, 생겨야 되는데 큰 큰일입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네, 날씨도 네. 추워지는데.
아무래도 짝꿍이 없어져가지고 좀 쓸쓸한 거 아닌가요? 신하가 예, 우리 신하님이 이제 파리에서 올 때가 됐어요. 그러나 3개월 동안 우리 버려두고
그러게요.
파리에서 생활을 했죠. 얼마 전에 얘기해 보니까 뭐 남프랑스에서 공연한다 그러던데 그 옆에 그 신하님이 있다가 없으니까 더 엉덩이 들썩들썩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가야지 막 이러면서.
원래 예, 저도 원래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 여행이 취소가 돼갖고.
아, 그런 거였어요?
예.
둘이 다 한꺼번에 우리 버려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아무튼 오늘 그 스노우님하고 저하고 여행하게 될 곳은 소도시 여행입니다. 작은 도시 여행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은 대도시를 좋아해요? 자연이 있는 곳을 좋아해요?
아, 저도 근데 원래 딱 여행하는 목적이 약간 두 군데라서.
뭔데요?
일단은 뭐 악기를 사거나 약간 비즈니스적인 그런 거 할 때는 대도시가 훨씬 좋죠. 뭐 네네. 음반 사기도 좋고. 근데 그거 말고는 저도 원래 성향이 컨츄리라고 예, 소도시, 시골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러니까 여행 특히 유럽 쪽은 그 파리에 오래 있어갖고 그때 이제 잠깐 공연하러 이제 약간 되게 작은 마을들 갔었거든요.
네.
되게 좀 기억이 남는 데는 아마 거기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뚜흐 근처였던 것 같아요. 아. 성 많은 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루아 지방에.
아마 예. 그래서 그쪽에 거기 어디 성 안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와.
라틴 페스티벌이었거든요.
네.
공연하고 밤새워서 그 성 안에서 네. 그 약간 남미 음악 연주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잼이라고 그러죠. 막 술 먹고 막
사람들하고 막 즉흥적으로
예, 춤추고 예. 근데 또 그쪽 이제 쿠바 애들 막 대박. 이렇게 막 이거 테이블 치면서 노는데 너무
아 외국 친구더라고.
예, 저 빼고는 다 외국 친구.
아오.
그리고 거기 성이 아마 그 뚜에서도 한 뭐 다섯 개인가 여러 개의 성이 이렇게 산꼭대기 모여 있고
네.
밑에는 그리고 호수예요.
네.
딱 그냥 전형적인 그 약간 그 유럽 그 성 약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데라서 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되게 좋았고 예.
야, 저렇게 막 흥분해서 빨리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스노우. 예. 여태까지 본 중에 최고 속도로 진짜 좋은 기억이었나 봐요.
예.
몇 년 전이에요 이게?
그때가 한 2003년? 4년?
그렇군요. 뚜호라는도 예. 시는 그 프랑스 중부라고 해야 되나? 뭐 중부까지는 아니어도 파리에서 한 서너 예. 시간 정도 자동차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거기서 저도 잠깐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학생 때.
아.
근데 고성이 많고 예.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계곡, 밸리, 계곡들이 많고 와인도 맛있고 네. 호숫가에 가면 막 백조들이 살고 있고 제
예,
기억으로
맞아요. 예.
정말 예,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아직 존재하는 예,
달력
맞아요. 아, 달력 사진. 자, 오늘 정말 그 멋진 소도시 이야기 들려주실 분들이 나오십니다. 유럽은 사실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요즘에는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흔한 여행지라고 하긴 힘들죠. 누구나 한 번쯤 유럽을 꿈꾸고요.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서고 있지만 나만의 유럽을 만나는 거는 아직 좀 서투른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유럽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오늘 모신 분은 소도시를 여행하라고 충고를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들을 보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설레고 추억이 남는 당신만의 유럽을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첫눈에 반하고 떠나는 순간 그리워하게 되는 소도시의 여행의 매력을 진짜로 느낄 수 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백상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선생님. 반갑습니다.
왠지 두 분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예, 저도 예.
처음 뵀는데 얼굴이 마치 이뻐요.
네. 예.
저도 목소리도 그렇고
네.
그냥 예.
형제 같아요. 네. 안경도 왠지 느낌 비슷하고. 네.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요?
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는데 태어난 곳은 이제 서울에서 자는데 어렸을 때 잠깐 충남에서 살았었어요. 예, 느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또 느리게 하는 겁니다.
아, 맞아요. 예. 고향은 왜 물어보셨어요?
혹시나 또
아, 동양.
동양일까 봐.
아, 네, 어디시죠?
저는 이제 경상북도 성주. 산골이죠.
아, 네, 네, 네. 오늘 그 이야기도 또 이따 좀 해볼 텐데요. 네. 저희 그 백상현 작가님은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만난 건 학교에서가 아니고, 제가 KBS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미나 여행노트라는 라디오 방송이 요즘에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사실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근데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고, 그 저는 제가 어디를 가도 제일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회사를 왜 그만뒀냐, 그다음에 그만두고 나서 어땠냐, 그 정말 그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뭘 저렇게 궁금해할까? 근데 백상현 작가님이 저랑 비슷하게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두셨는데 남이 그랬다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날도. 그 이야기가 그 뒤에 그 배경이 됐던 그 스토리들도 궁금하고 그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시는지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참 좋은 그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초대를 했고요. 손미라인 컴퍼니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싹 여행연구소 여러분들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행연구소에서 이번에 저희 사진 강의도 네. 또 맡아주셨잖아요.
그 여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추억이 사진, 남고 네. 네,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네, 얘기 좀 해드리려고.
작가님의 책을 보면 사진들이 정말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환상적인 못 봤죠 아직.
예, 저 꼭 봐야 돼요.
진짜 깜짝 놀라요. 저 그 어떤 죄송합니다만 사진과 작가님의 얼굴을 매칭하기가 아, 그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찍었을 것 같아요. 사진이 너무 아름답고 감성적이고 예, 굉장히
취향이, 네. 사진 취향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참고로 우리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는 저 스노우님과 그리고 우리 백상현 작가님 저 외에도 저희 소미네 컴퍼니 직원 세 분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껏 그냥 웃어도 돼요. 그렇게 네. 숨죽여서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스튜디오 안으로 스태프들이 들어와서 약간 그 살아있는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지난번부터 좀 바꿔봤거든요.
훨씬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네,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 뭔가 좀 모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작당이 잘 되면 조만간 정기적인 공개 방송도 할 거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좀 초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예. 만들도록 좀 더 글래머러스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백상현 작가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스노우님이 좀 더 자세히 프로필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저희 이런 거 처음 해보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예.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이름 백상현 1969년생이고 올해 나이 46. 경상북도 성주에서 이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꿈꾸는 소년으로 자랐지만 부모님 뜻에 따라 고려대학교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뜻 한번 거스르지 않던 그가 어찌 된 일일까요? 사법고시 시험 보는 족족 미끄러지고 졸업 후 들어간 대기업은 입사 3년 만에 사직서 내더니 자유로운 여행자로 살겠다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은 법. 한 집안이 가장으로서 마냥 놀 수만은 없고 학원 아르바이트, 예? 닭 잡는 아르바이트까지 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 여행 갈 만큼 돈 모으면 떠났다 돌아오고 다시 떠나는 삶을 살아온 지 벌써 15년째 한 달을 여행하고 11개월을 갚는 데 보내지만 욕심 없이 산다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행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고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길을 찾아다니는 환상어가 되고 싶다고.
흰상어.
제가 눈이 지금.
아, 정말?
예. 네. 흰상어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백상민 작가.
흰상어가 아니고 흰상어. 예. 이거 그대로 살려주세요. 너무 웃긴다.
흰상어가. 제가 그 말을 못해요. 예. 우리말이 음이 변화라는 뭐 약간 이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흰상어가?
흰상어.
새로운 닉네임
오늘 내 스노우의 새로운 예. 발견이다.
백상호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백상현 작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자입니다. 예.
환상어, 흰상어 너무 좋아.
아, 환상어, 휜상어. 상어가 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휜상어 그다음에
자유롭게 휘는 거죠.
네.
그리고 환상어도 되게 좋아요.
환상어도 좋네요.
환상적인 뭐 네. 어떤 그런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와. 네.
좋은데요. 수노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수노 굉장히 노력한 거야 지금 이거 하느라고. 다음에 좀 뭔가 약간 그 왜 무릎팍도사 유세윤 씨처럼. 예. 그럼 뭔가 스노우만의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볼게요.
공부할게요.
그 버전. 네. 그 여행 작가 백상현 작가님. 이제는 여행 작가. 그러나 사실 그 전에 그 프로필을 지금 소개를 저희가 해 드렸지만 원래 저희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오셨고 대기업에서 사원으로 지내셨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된 스토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흥미로운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흰상어, 지금 백상어, 흰상어 예,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아, 이건 뭐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때 좀 지금보다 좀 몸매도 날렵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상이 좀 날카로웠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백상어, 상어 같다. 뭐 이렇게 별명을 친구들이 이제 붙여줬죠.
네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을 생각하다가 어릴 적 그 별명을 떠올리고 어떤 자유롭게 바다를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상어는 거칠 게 없잖아요.
네.
잘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자유의 느낌을 살려서 흰상어. 또 백상현일 때 백이 흰백자니까
네.
그렇게 살려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왠지 좀 그런 느낌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그런 표현이죠.
자유가 뭘까요? 진정한 자유라는 거.
진정한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저도 참 그게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제 제가 뭐 학교 다니고 이제 직장인 생활하고 이럴 땐 잘 모르다가 여행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됐죠. 자유란 건 자기 가슴이 뚫리는 걸 따라가는 거. 이제 사람들은 보통 그걸 이제 숨기고 살죠. 분명히 있는데 모르고 인식도 못하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여행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오늘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지만 현실이 우리 발목을 잡잖아요. 저에게도 네, 그렇죠. 많이들 하신 질문인데 그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참 듣고 싶네요. 그 왠지 그 강한 외모를 보면 어릴 적부터 막 운동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뭔가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문학 소년이었다고.
네, 친구들 네. 밖에서 막 뛰어놀 때 네. 저는 이제 집안에서 책을 보고 시집을 읽고 있는 그런 소년이었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외모와는 달리 제가 시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막 이렇게 여름이 지나 여름 방학 지나가면 얼굴이 까매졌어요. 네. 저는 여기 하얘가지고
책 읽느라고?
네, 부모님도 책 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또 그 시골이 이제 완전 산골이었거든요.
네, 어디쯤 있어요?
대구에서
상주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상주보다 더 아래쪽이고
더 아래쪽
대구에서 이제 산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한 시간 넘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오, 그래요? 네. 아니 69년생이시니까 그렇게 전기 안 들어올 시절이 그 아닌데.
아니, 아닌데
워낙 그 시골이어서
그래서 안 들어오고 호롱불.
와.
호롱불, 정말요?
네. 호롱불 밑에서 그 외갓집 가면 이제 할머니 무릎 빼고 호롱불 밑에 책 보고
반딧불.
반딧불이야. 예, 제가 지금 고 얘기하려고 반딧불이 이제 막 날아다녀요. 잡으러.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너는?
예. 아, 저도 약간 시골에서 1년 살아서.
아, 진짜요?
예. 저는 완전 그런 시골은 아니었지만 예, 그럴 때가 있었죠.
반딧불이 나올 정도면 정말 산골인데. 예.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럼 별똥별 떨어지고요. 막 그러면 이제.
네, 네, 네.
주스러 가고.
그
별똥별을요?
자, 산나무 떨어지니까
왠지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네, 찾으러 가는
와.
너무 잘 보여. 여름밤에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데
와.
정지용이
작가가
있잖아요.
되실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서 감수성을 막 키우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꿈은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문학을 하고 싶었죠. 이제 시를 쓰고 소설은 저는 좀 너무 좀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시를 이제 가슴속에 품고 이제 공부는 이제 계속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로 정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또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성적 보고 다시 정해 주잖아요. 어디 어디 가면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대 법대가 이제 성적이 비슷하고 사실은 이제
공부 진짜 잘하셨나 보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대를 진학을 했죠. 막상 이제 진학했는데 뭔가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저 국문학과, 영문학과 이런 쪽
마음이 안 가는 거니까
교양 수업에 막 과목이 있잖아요. 그 막 신청을 하는 거죠. 교양 과목,
네, 네.
영문학의 이해 막 이런 신청하고 거기 막 쫓아다니고 여학생도 좀 많고.
네.
우리 때는
법대 맞아요.
다 남자밖에 없어요.
전멸이에요, 전멸.
거의. 제가 남고 나오고 그때는 또 남자밖에 없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문학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고대
아니지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 법대를 논하세요, 선배님. 저희 제가 다녔을 때도 저희 학과는 꽃밭이라고 했는데도 전 학과에 6명밖에 여학생이 없었고
우와.
그걸 법대생들이 엄청 부러워했었어요.
아주 늘 그거였어요. 네. 문과대를 정말 네. 꿈에 단과대였죠.
꼬마 단과대.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서울을 가셨잖아요.
네.
처음에 느낌이 어땠을까? 막 호롱불 키우고 공부하던 그렇죠. 그 시골에서 서울을 가서 고려대학교를 들어가고 막 정말 너무 막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나요.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 이제 입학 원서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 한강을 건너던 그 순간.
처음 오신 거예요? 그게 태어나서?
제가 어릴 때 뭐 부모님 설에 이끌려서 기억도 안 날 때 왔을 수는 있어요. 친척 집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기억하는 날.
기억하는 거는 그때 이제 입학원서 내고 이러면서 친구랑 같이 한강을 버스로 이렇게 건너는데 무슨 바다 같은 느낌. 막 빌딩들이 있고
네.
완전히 제가 생각도 못한 세상인 거죠. 그게 하나의 또 저한테 여행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 버스 타고 다니고 또 막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런 그 과정들이 다 저한테는 새로웠고 모험 같은.
싫진 않으셨어요? 시골에 살다가.
좋았어요 저는.
네,
시골도
새로운 세상이.
좋지만, 네, 시골도 좋지만 또 이런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좀 좋았어요.
네. 그 사법고 시를 도전을 하긴 하신 거네요.
이제 법대생이니까 네. 물론 이제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 시대만 해도 막 그 데모를 많이 했죠.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매일
학번이 체류, 어떻게 되시나요?
88학번이죠. 아. 그래서 체류탄 가스 매일 마시고 그때는 약간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약간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밖에
그때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럼요.
네네. 그건 이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도 좀 믿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법대 뭐 사시도 이제 보긴 봤습니다. 이제 인생이란 게 또 한번 도전할 때는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게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적응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제 성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제 회사에 취직한 게 제 길을 또 알려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강 보면 어느 정도 운명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나운서들도 어떤 사람들은 막 40번씩 50번씩 시험 보는데 그게 그 사람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길이 아닌가 봐. 제 생각에는. 네.
그 사법시험도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대요. 인생에서
네.
한 40세까지인가? 그때까지만 되면 자기가 투자한 거 다 뽑을 수 있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막 그냥 장수생들이 생기는 거죠. 청춘 다 보내고 20대, 30대 다 보내고.
아, 그 전에만 어떻게든 되면 된다?
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근데 정말 특별히 뜻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법대 왔으니까 그냥 그것도 사실은 내 의지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나 부모님이 원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갔을 때 거기다가 청춘을 다 바치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나니까 부모님 많이 서운해하셨겠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고 해서 안타까워하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기업 취직했을 때는 또 나름 또 좋아해 주셨고 이렇게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대기업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거래처 여러 군데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네.
작은 뭐 기업체들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네. 상상이 잘 안 가요. 지금은 작가님을 뵈니까.
네. 그런데 그때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건 제가 되게 좋아했고 또 그쪽 사람들이 제가 이제 회사 그만뒀을 때 우리 백상현 씨 어디 갔냐고 이렇게 찾았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는 거 그때도 좋아하시나요?
네, 그랬나 봐요. 제가 뭐 또 갈 때 과자도 사가고 커피도 사가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신 계기가 뭐였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 5일 휴가 주잖아요.
네.
여름에.
아우 그것도 진짜 가면 다행이죠.
가기도 눈치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주말을 껴서 일주일을 만들어서 회사에 얘기 안 하고.
주말 끼는 것도 또 엄청 눈치 봐야
그쵸?
돼요. 잘 모르죠.
저는
회사 생활 안 해가지고.
전 방학이 있으니까.
회장님 눈치 봐야 되고 막 동료 눈치도 봐야 돼. 왜 제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막 당연히 내 휴가를 가는 건데 부장님한테 엄청 굽실거리면서.
아이고.
네. 부장님 웃으실 때 가서 결제수로 내는 거죠.
맞아. 기분 좋으실 때.
와.
뭐 플라이스트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감하게 보통 이제 국내 여행 가지만 저는 이제 항공권을 끊었죠.
왜 그런 결심하셨어요 그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도 잘 모르겠는데 왠지 뭔가 좀 멀리 가고 싶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항공권을 끊어버렸죠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를 짰죠. 파리를 거쳐서 런던으로 가고 이런 코스를 제가 짜고 가보자 해서 그냥 과감하게 떠났어요.
와 대단히 용감하시네요. 처음 가는 해외여행을
제 속에 그런 게
알아서 코스를 짜서 네.
또 혼자 가시는 거고.
네.
당연히.
파리와 런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유럽 여행의 로망이었죠. 파리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런던. 그래서 일단 그 두 개를 보자 해서 이제 간 거죠.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셨을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경북 성주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바다인가 보다 했던 그 젊은 청년이 이제는 사회인이 돼서 파리로 혼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땠어요?
또 비행기도 그렇게 10시간 넘게 처음 타봤고.
그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 첫 여행.
너무 신기해요. 정말 뭐.
공항에 사실 그 제가 저희 이현미 편집장님이라고 저희 그 싹 여행연구소 강사시기도 하고 저희 팟캐스트 나오셨는데 첫 여행을 할 때 그렇게 그 도대체 저 공항 검색대 뒤에 뭐가 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재밌더라고요. 어떠셨는지 좀 들었어요.
저도 뭐 정말 비행기도 처음 이제 국제 비행기 처음 타보고 아, 이거 정말 이 비행기 정말 신발 벗고 타야 되나 기내식은 사 먹어야 되나
맞죠.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무튼 그리고 긴 시간을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게 안전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거 그런 경험도 신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딱 파리에 도착했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상 언어도 다르고 다 파란 정말 막 말로만 했던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고 그 경험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젊은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텐데 정말 외국인이 드물었어요.
네.
서울에도.
그렇죠. 네.
뭐 지방 도시뿐만 아니라 제가 90년대 학번인데도 외국어 공부를 저는 했으니까 그런 원어민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길거리에서 보기가 드물었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친구들끼리 외국인 지나가면은 막 사인 받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너무 귀해서.
어떻게? 재밌다. 와,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얘기 할 거야 아마. 누군지
사인을 줬다.
백인이었어요?
예, 백인. 너무 신기해서.
오, 사인. 네. 아, 이제 그런 마음이죠, 사실 처음 네. 봤을 때는. 그래서 파리 가셔가지고 어떠셨? 그런 어떤 충격을 받으시고. 근데 보통 아무리 문화적인 충격 받아도 그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까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아 이런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회사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회사에서 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저희의 5년 후, 10년 후 이게 이제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죠. 5년 후는 저기 앉아 있는 과장님, 옆자리에 있는 과장님이 제 5년 후의 모습이고 또 10년 후는 저 앞쪽에 계신 부장님이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뭐 정말 잘 돼서 이사님이 되면 저 구석방에 들어가 계셔야 되고 이런 그 과정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 이게 이제 회사의 가치를 두고 뭐 연차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분들한테도 소중한 거지만
그럼요. 네.
또 저한테 있어서는 아, 저와는 저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뭐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회사 생활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저도 대기업 사원으로 10년을 산 건데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그게 그 한 직장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몸담고 일을 하는 열정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방랑자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튀어나온 거죠.
네. 작가님도. 그렇죠. 네.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혼을 하고 한 상태 아니셨어요?
네,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결혼 좀 일찍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뭐 군대 제대하고 이제 네. 직장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했죠.
네네.
해서 이제 제가 의논을 했죠. 이런 부분을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죠.
쉬운 결정이 아닌데
진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저를 보니까 정말 이제 100% 행복하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제 출근할 때 막 정말 무슨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이러니까
네.
제 결정에 이제 동의를 해줬죠.
네. 대단하시다.
그 용기는 정말 저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셨대요? 혹시 지금에서 다시 얘기해 보셨나요?
그게 참 눈이 멀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대요? 혹시 중간에 힘드셔서 생활 어떻게 하셨는데요?
생계가 힘들 때도 있었죠. 사실 뭐 카드값도 그러고 항공권 뭐 결제한 거 나중에 막 몰려오면 여행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한두 달 정말 힘들거든요.
여행 책을 쓴다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써서 막 다 대박이 나고
그렇죠.
막 뭐 진짜 호화로운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은 아니죠. 여행을 하고 그걸 업으로 삼고 산다는 게 얼마나 진짜. 그 멋질까만 생각하시는데 맞아. 사실은 여행 가서 사서 고생이라 그러고 그것이 또 이제 어떤 경제적인 보상으로 돌아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더구나 가족을 가정 뭐 한 가정을 책임지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는 아 그래서 닭을 잡으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작정 놀 수만 없잖아요. 뭐 여행한다고 놀 수만 없으니까
네.
이제. 학원 강사 일도 하고요.
아~
학생들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규직을 하긴 힘들지만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그렇죠. 하셨군요.
네네. 방학 때는 또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학원 강사 또 안 할 때는 제가 그 마트 있잖아요. 일반
네.
마트에 그런 이제 닭 코너가 있어요. 닭 코너. 지금은 다 포장이 돼서 이제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때 2004-5년 어. 그때만 해도 그 직접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 매장에서 이렇게 닭을 이렇게 그 닭도리탕 그런 용으로 이렇게 쳐줬죠. 닭을 잘라주고
털까지 어. 뽑지는 않으셨네요.
털은 뽑혀서 왔고요. 예. 쳐주고 담아주고 아. 이제 예. 복날 되면
손질해주는 거구나.
네,
그렇지. 잘라주고. 그러면 닭 잡는 일 아니라 닭 손질하는 일이지. 어.
그게 이게 복날이 되면
엄청 많은데
500명이 사가요 그걸.
예, 맞아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많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치는 거죠 닭을. 아,
와.
정말 그 거기도 나름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잘 치고 이렇게 이쁘게 치고 이런 거.
아 진짜요?
네. 거의 뭐 이제 나중에 뭐 눈 감고 칠 정도로.
닭, 어 지금도 그러면 닭은 뭐 당뇨는 집에서 직접 하시겠네요.
직접 하진 않지만. 네. 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손질하는 거 정도 할 수 있고 뭐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근데 백상현 작가님은 닭 뭐 닭을 손질하는 것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주어진 일을.
그쪽 그 당시 거기 직원 정직원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사실 있었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그 네.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막 소문을 내셔 가지고
네.
그랬는데 또 이제 또 그건 또 제 길이 아니었죠.
야, 참 대성부르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고 하나 보면 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작가님 모습을 뵈면 닭 잡는 일 아니라 무슨 일을 했어도 진짜 성실하게 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두 번째 여행을 가신 건가요? 그러면
또 이제 유럽으로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이제 한 달 이렇게 길게 잡고
늘어나는군요.
네, 이제 점점 이제 늘릴 수 있는 한도대로 늘려가는 거죠. 그런 여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때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서로 이제 좌절하다가
어떤 일인지 혹시
그때 이제 정말 결혼한 5, 6년 만에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네.
한 두 달 만에 이제 유산을 했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군요.
네, 그때 이제 좀 그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막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네.
살려달라 말이죠.
네.
그랬는데 이제 유산이 되고 결국 서로 막 이제 같이 이제 한국에 이제 있으니까 네. 너무 이제 서로 힘든 거죠. 얼굴 보기도 힘들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제안한 게 그럼 우리 여행을 가자. 좀 떠나보자. 이 공간을 떠나보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그때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 그 햇살 좋은 토스카나 움브리아 이쪽.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냥 무작정 갔죠.
이야.
로마로 들어가서 바로 그걸로 갔어요. 이제
네.
가서 거기 이제 뭐 아시시도 가고 막 이러면서 뭐 시에나 뭐 이런 쪽 막 다니면서 이제 처음엔 서로 막 이렇게 웃지 않다가 어느 순간 시에나 캄포 광장에서 햇살 쫙 들어오는 그 광장에서 집사람이 살짝 미소를 지었더라고요.
네.
그 순간에 이제 우리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구나. 여행해 주는 그 치료, 치유 이걸 그때 제가 느꼈죠.
이탈리아의 그 투스카니 햇살 아래서 네. 부인의 웃음을 다시 발견하신.
네. 와, 그래서 멋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탈리아 이런 중부 토스카나 지역 그냥 이렇게 그 구릉지대 말인 거 돌아다니면 마음이 그냥 절로. 치유가 되고 막 희망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백마디 말보다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그 평온한 풍경 있죠. 이렇게 막
맞아요.
너무 또 뭐 이렇게 대단히 잘 꾸며놓은 아름다움 말고 그냥 너무 평온해서 좋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주는 그 치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막 이렇게 녹색이 들어오고 막 그 변 녹색에서 약간 또 다른 색깔이 막 눈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햇살.
햇살.
햇살 중요하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시작하신 여행이 올해로 15년 차로 넘기셨죠?
네, 15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럼 총 몇 개국 몇 개 도시나 가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도 이제 유럽을 헤매고 있고요.
네.
북유럽 빼고 또 이제 러시아 근처 이제 정말 동쪽에 동유럽 빼고 거의 한 30여 개국 다 세어보진 않았고요. 뭐 저는 또 이제 소도시를 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뭐 그 도시 개수가 막 150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네. 최소한 1박도 하고 아무리 작아도 1박은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소도시만이 가진 매력은 뭐예요?
자, 이 소도시만의 매력은 정말 많거든요. 스노우님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전 뭐 일단은 그러니까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람들 인심이
그렇죠.
인심 맞아.
좋고 아무래도 바가지도 안 쓰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도 프랑스에 있을 때 지역들마다 약간 특산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빵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빵도.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거 먹어본 재미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저는 아늑함이 좋아요. 소도시를 가면, 대도시를 가면은 맨날 가는 것도 가서 몇 년 살기 전에는 남의 나라이잖아요. 계속. 그쵸? 근데 네. 왠지 시골 마을을 가면 그냥 거기 집에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제가 네. 프랑스 소도시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길을 물었어요. 근데 프랑스 아시겠지만 영어 못 하잖아요. 특히 시골은.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제 어떤 지도에 이렇게 찍으니까 이제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말로 막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이상하게
제 이해가 돼요?
어, 이해가 돼요. 주머신을 열어서 찾아갔어요. 제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버스 탔는데 그때 또 만났는데 어, 그 찾아갔냐 물어보던.
어, 또 만났어요. 작은 얘기하시니까. 도시니까 또.
버스 탔는데 또 만났는데 아, 찾아갔다고. 아우 또 요 근처 또 가보라고 막 추천도 해주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현지인과의 소통이 정말 그게 크죠. 크고 또 제가 재밌는 게 소도시에 가면 제 자신이 그 귀빈 대접을 받아요. 이런 데 오는 여행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데 찾아오는 소중한 손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호기심 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뭐 그 거의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진 찍는 입장에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네.
그 대도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에펠탑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무리 자기가 잘 찍어도 자신보다 잘 찍은 사진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소도시는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찍은 사진이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죠. 자신만의 추억이 되는 거.
네네.
누구도 찍을 수 없는. 그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죠.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여행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죠.
제가 그래서 그 싹 여행 연구소를 하는 것도 사실 스페인어는 자유다 제가 책을 썼을 때만 해도 누가 제가 책을 쓰며 살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창작의 욕구나 재능을 끌어내는 일은 누구든지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없다고 그냥 처음부터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닌데 그런 걸 좀 깨워드리고 싶었고 특히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는 거는 진짜 이미 떼내진 발상이고 너무 지나친 경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데 뭐 그래서 작가님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소도시 여행이라는 거 그 테마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앞서가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흔하디 흔한 여행서들은 많아요. 뭐 파리 여행서, 맞아. 저도 썼지만 뭐 바르셀로나 뭐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의 테마를 갖는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소도시는. 그래서 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도시 테마는 그 발굴할 게 자기가 발굴하는 게 그게 테마가 되는 거죠.
맞아요.
무궁무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행 뭐 여행사를 쓰면서 나도 인생을 좀 새롭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진짜 계시면 남들이 안 했던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찾으면 그 테마는 다 있거든요.
네.
아까 스노우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아니 그건 사업 제 사업 네, 아이템.
뭐 또 어느새 그런 얘기 두 분이 언제 눈빛으로 통하는 사이가 됐나? 네. 언제 얘기했지? 우리 네. 못 들었는데 같은 방 안에서
제가 관제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뭐 궁금한 거 혹시 없어요, 스노우님이?
아 그런데 이렇게 소도시를 네. 여행을 하실 때
네.
그러면 먼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약간 뭐라 그러나 경비가 들고 시간이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다 계획해서 일단 간 다음에 책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책을 어디서 뭔가 일회 같은 게 들어와서 예, 그거에 대해서 필요해서 떠나시는 건지 약간
그런 같은 게, 경우는 예. 어, 이제 여행 작가로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에는 제가 그냥 찾아다니는 소도시를 이제 그 책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쪽에서 이제 한 번은 그 제안이 들어와서 좀 더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소도시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때 그때 네, 경우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작가예요?
어, 예, 저는 저도 아까
진짜 그 좋은
표현. 아니 저는 그때 그거를 이거 이용한 저는 여행 음악 작가.
그건 뭐예요, 여행 음악 예? 작가는?
아 그것도 또
예. 또 아이템이야? 아 참 비밀이 반 미스테리의 남자예요 우리 스노우가. 아 뭔가 숨기는 게 많네 오늘. 그 어 대도시보다 크기는 작지만. 그 나름의 매력과 뭐 이야기들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들이 소도시들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어디세요?
어 제가 그 소도시들 정말 많은데요. 1화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그 비엔나 뭐 이렇게 몇 번 다녀보면 이제 관광 명소 다 이렇게 뻔하고 이제 또 반복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유럽 지도를 딱 펼치고 어디를 갈까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다가 믹튤로프라는 곳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지도에서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이름 자체도 무슨 로프 막 이렇게 끝나니까 뭔가 좀 이국적이고 동유럽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러시아 느낌도 들고. 그래서 보니까 체코에 있는 도시였어요. 소도시. 비엔나에서 멀지도 않아요. 버스로 뭐 1시간 반 정도 가면 되는. 그래서 아 그럼 비엔나에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버스 타고 찾아갔죠. 체코 국경 넘어서 다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또 포도밭이 쫙 있어요. 와인을 키우는, 재배하는 와인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 이제 마침 간 그날이 아, 혹시 미클로프 뭐 들어보시는 곳인가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가보니까 마침 그날이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요 마침 요 중요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여기 제가 저도 요 마침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소도시가 그런 게 많아요. 네. 가면 장날이고 네. 가면 뭐 축제하고 있고 <맞아요. 웃음> 정말 저도 뭐 짜고 치는 게 아니고 정말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축제가
마침 그 와인 축제 전야제 하는 날.
와 그것도 전야제.
네, 전야제. 그래서 마을 광장에 텐트 치고 마을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전통을 살리고 노래하고 막 그 악기 같은 거 연주 막 하면서 춤도 추고 그리고 이제 한쪽 구석에는 와인 쫙 깔아놓고
어머
그 사람들만 잔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안 내고 그냥 참가해도 돼요?
그걸 제가 이렇게 기웃긴 했죠. 했더니 저쪽 구석에 할아버지 한 분이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동양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죠. 제가 저밖에 없죠. 동양인이.
그게 또 장점일 수 있어요.
웬 이렇게 막 그 시커멓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뭐 두리번두리번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부르더라고요.
야.
왜 왔냐?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어요. 왜 왔니? 뭐 그런 레퍼토리가 쫙 나와요. 아, 그 비엔나 있다가 심심해서 이렇게 지도 보고 이렇게 왔다고. 아 그래? 와인 좋아해? 말했더니 그 잔을 자기가 들고 있던 잔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체코 돈으로 한 5코로나 정도 그 당시에 뭐 얼마 안 하죠. 뭐 몇백 원, 몇천 원. 그 딱 주면서 이걸로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오늘 밤은.
잔만 이렇게 네, 구매를 하면은.
오 멋지다. 잔을 네. 돈 주고 사면은 그 잔에다가 마음껏 다.
마음껏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잔 깨트리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면 또 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와인 맛을 막 보게 하더라고요.
괜찮다.
네.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막 또 시기가 쓱 오를 무렵에 그 할아버지가 그럼 너 내 와이너리 한번 가볼래? 뭐 이런 식으로.
내 와이너리?
네. 와 사장님.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내 와이너리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따라가기로 했죠.
네.
그래서 막 달밤에 막 달빛이 비치는 그 마을 외곽으로 벗어나서 걸어가는데 정말 포도밭이 있고 그 아저씨의 와이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 가는 길에 막 낯선 아저씨들이 같이 막 합류하길래
어머
아이고
저희 혹시 또 이거 어디
그러니까 끌려가면은
팔려가나
네, 새우잡이들
그런데 사실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갔는데 정말 그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막 그 향기 있잖아요 와인의 전통에
네.
막 그 곰팡이 냄새 같은 거 나고 오크통
오크통 막, 예
수십 리터 오크통 쫙 있고 그 연도 다 표시한 와인병들이 막 수천 명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자 뭐 와인 맛볼래?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와인을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막 전 유럽에서 소문 듣고 그 아저씨 와인 먹으러 매일매일
아 진짜요?
네. 그럼 그 아저씨가 세팅을 다 해놓죠. 와인잔 쫙 깔아놓고 쌤하고 치즈 같은 거 쫙 모아놓고
와
마음껏 이렇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 알기로는 60대 정도였어요.
멋있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다 마시게 하고 뭐 몇 년산 와인다 설명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파티 이제 뭐 초저녁부터 해서 밤 돼서 이제 파할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A4지 같은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너 어떤 와인이 좋았어?
왜요?
돌아가면서 왜 적나 했더니 그 사람이 좋다고 한 와인을 갖고 와서 선물로 주는 거야. 갈 때
하나 사라고 난 네. 강연인 줄 알았어.
맞아, 그것도 아니고 진짜.
예.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하니까 두 병.
왜? 예, 왜 그거를?
그냥 좋아서 자기가.
와.
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모라비아 지역에서 유명한 와인의 장인이었고
네.
유럽 뭐 와인 자문위원회 또 위원이었어요.
참 여행에 운이 따르시는 편이네요.
좀 놀랬죠. 그래서
사법고시에는 운이 안 달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길이 다 있는 거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 벽에 막 또 무슨 뭐 디플로마 같은 거 쫙 있어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편지?
응. 네. 뭐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일 밑에 서명이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아, 진짜요?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이거 뭐냐 그러니까 체코 클린턴 대통령 재직 시에 체코 방문했을 때 아. 그 체코 정부에서 국빈 그 만찬 시에 이 와인 이 아저씨 와인으로 대접을 한 거죠.
우와. 이야 보통 힐러리, 와인이 아니네. 그냥 진짜. 동네에서 심심해서 만드는 와인 아니잖아요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친서로 이렇게 고맙다고 잘 마셨다고 와. 편지를 보내와서 액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왜냐면은 유럽은 정말 와인 그 날씨가 받쳐주니까 그리고 흔하니까 술 많이 마시니까 그 사람들이 와인 정말 어디 무슨 조그만 틈새만 있으면은 와인 그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와인 제 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집집마다 뭐 우리 집은 뭐 1년에 한 30병 나 뭐 50병 나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뭐 대단한 와이너리를 가지신 분을 우연히 만나서 친구가 되시고
친구가 되고요.
혹시 지금도 연락하세요?
연락하죠.
오~ 백상희 작가님의 진짜 대단한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그날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한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해서 오늘도 저에게 너무 감동적인 선물을 맞아. 지난번 만났을 때 옆에서 이렇게 살짝 저를 스케치하신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인화해서 갖다 주셨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정성이거든요. 이거 진짜 그쵸. 이거는 시간과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나서 그래서 뭐 예, 친구 되신 분들이
그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진도 보내드렸고요. 찍은 사진도 보내드리고 또 카드 같은 크리스마스 때 보내드리고
아 네 부지런하세요 굉장히 근데 이런 걸 알아서 혼자 다 챙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부인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나요?
좀 조언을 해주죠 아. 그런 분도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런 거 해드리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네
또 한국에서 챙겨간 기념품 같은 거 드리고 뭐 그런 기본으로
여행을 같이 다니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같이 많이 가요
이게 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그 결혼한 부부들이 부부가 같이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행을 할 때에는 같이 못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그도
아, 같이.
예,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와. 사진을 하잖아요 그 부인이
아.
그런 것처럼 같이 이제 여행을 하기 그러니까 시작하신 건가요? 본격적으로 같이 다니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오. 부인도 그럼 뭐 사진을 찍으시거나 뭐 이렇게 여행 글을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진 않고
네.
저를 이제 보조하는 입장에서 이제 해주고
뭐 자료도 찾아주시고 네네. 뭐 지도도 같이 봐주시고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진 이제 제가 못 찍는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제가 제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런 것들
그 사진들은 이제 다 이렇게 캐치를 해주죠.
와.
혹시 그러면은 이런 와이너리 그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도 뭐 부인이 혹시 미인이셔서 이렇게
그득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냐면 그냥 남자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는
그쵸, 아무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도 누군지 알아요 근데
맞아.
이렇게 커플이 있으면 좀 더 뭐 초대하기도 더 마음 편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들만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막 불평하는데 그게 여자여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안심되고 편안한 게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머무르는 뭐 사흘 동안 계속 매일 저녁마다 거기 갔죠.
와.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매일 와요.
와.
나라가 바뀌면서.
오.
매일 밤 12시 넘게까지.
와.
체코.
네.
저도 체코 갔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오. 않더군요.
꼭 가봐야겠다 여기를.
네. 제 이름을 좀.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미클로프.
미클로프.
네.
그럼 와. 이게 체코 왜 그 동부는 모라비아고 서부는 보헤미아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네. 어디 속하는 거죠?
여기 이제 모라비아에 속해 있고요.
모라비아.
보헤미아는 좀 뭐랄까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차갑고.
네.
모라비아는 정감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여행해 본 바로는
좀 더 이렇게 오픈돼 있고.
네네. 제가 그래서 프라하에서 이제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표정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막 인사도 잘 안 하고 딱딱하고
네.
한 사람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맞아주고
아~
제가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혹시 출신이 어디시냐고 그러니까 예상대로 이쪽은 보헤미아 이쪽은 모라비아 그 약간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라비아 쪽이 좀 여행하기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편안한 스타일을 보헤미안 스타일이라고 해서
맞아.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저도
오히려 더
깨졌어요.
오히려 더 딱딱하고 사람들은 네. 또 그렇군요. 아, 노래를 듣고 싶어지네요. 이 상황이 되니까 왠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마구마구 막 그 용암이 끌어오르듯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면서 음악을 한 곡 들으면 좋겠는데 오늘 네. 스노우님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잃어버린 아, 형제를 네. 만난 듯 평상시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네. 특히 여자분들이 나왔을 땐 가만히 계시거든요.
청취자.
네. 오늘 드디어 게스트로서 예. 예. 아. 예. 아주 뭐 맹활약 중이신데 음악은 뭐 들려주실래?
음악은 아무래도 지금 유럽 소도시니까 네. 그 아코디언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스노우의 아코디언은 또 정말 예. 죽음입니다. 이 진짜 이 아코디언을 제대로 연주하는 연주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악기래요.
제가 그 오스트리아
맞인가? 맞잖아요.
때 예. 거기 이제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또. 네. 거기 오. 이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한 10살 된 아이들이 우와. 동네 친구 불러가지고 아코디언 꺼내가지고 저를 위해서 연주하는
우와.
그 추억도 있거든요.
이야, 이야. 그때를 떠올리시면
그
되겠네요.
그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예.
진짜 제대로인데요. 유럽을 떠올리 그러니까 스노우도 지금 10살은 아니지만 그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멋있는 그 뭐 노천 카페나 이런 거 발견하면은 음악
아니면 이쁜 여자
발견 이쁜 여자 발견 딱 서가지고 꺼내서 그 연주를 해요. 진짜 길에서
예. 낭만적이신데.
네.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해요.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예요, 아... 저분이. 무슨 네. 곡을 들려주시나요?
그러면은 퓨지티브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아, 저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사전 찾아보니까 네. 그게 뭐 사라지기 쉬운 도망자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퓨지티브.
해리슨 포드 나오는.
맞아요.
아~
네, 너무 해리슨 포드 예. 좋아해서 옛날에 다 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되게 그 소도시 그런 느낌? 그렇게 화려한 곡은 아닌데 되게 소박하면서 딱 유럽이 생각나는 곡이라서 예, 그거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코디언 소리는 정말 언제 들어도 좋고요. 특히 이 곡은 제가 그 작은 마을들을 막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작가님? 저 그때 그 축제하는 그 다음 날 진짜 이제 축제 본 축제 벌어질 때
네.
그 아저씨가 이제 모자 쓰고 전통 복장 입고 아코디언 연주하고 동네 그 주민들 커플들끼리 막 춤췄거든요.
아~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야. 맞아요, 맞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와, 그, 이 소도시 여행이라는 것이 주는 추억은 대도시 여행을 했을 때 남은 그 어떤 여운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소도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어떤 곳을 가면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탈리아는 정말 소도시가 그 북부부터 남부, 뭐 시칠리아까지 정말 다채롭게 있습니다. 다양한. 정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탈리아 중부 그 스펠로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시. 이번에 그 교황 프란치스코 그 탄생지. 프란치스코 성인의 탄생지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아시시는 보통 가는데 네. 스펠로는 안 가죠. 잘 모르고. 제가 이제 가면 항상 이제 하는 게 유명한 곳을 가면 그 옆을 보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그렇죠. 잘 모르는 지도 바로 옆에. 네. 그래서 가면 원래 이곳은 그 조용한 마을이에요. 정말 1년 내내 조용한 마을인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축제가 한번 있어요. 꽃축제. 인피오라타라는 축제인데 이때는 온 마을 길을 다 꽃 모자이크로 장식을 하죠. 마을 전체를. 토요일 밤부터 낮부터 시작해서 밤 사이 다 장식을 해서 일요일 아침이 되면 마을 전체가 꽃길이에요. 꽃길. 그 모자이크가 정말 아름다운데 평생 그냥 조용한 마을이고요. 제가 갔을 때 이제 조용한 시즌이었는데 그 마을 중심부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도 이제 와이너리가 있는 거 이탈리아답게. 와인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와인을 사서 판매하는 에노테카라고 그러죠. 그런 곳이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움브리아 주였는데 거기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세 번째 오래된 그러니까 7, 8대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저도 이제 기웃기웃했죠. 이렇게
기웃기웃
이렇게
마침
하면 이제 안에서 반응이 오죠. 사장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친구 뭐야? 동양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어서 들어와 보라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레퍼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또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너무 재밌어.
그게 계속 이어져요. 저는 익숙해요.
일단 가서 기웃기웃 하시는 거예요. 아 나를
호기심으로. 예.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제 와인도 소개해주고 뭐 음식 이탈리아 음식 같은 거 소개해주고 이러면서 저 테이블에 잠깐 앉으라고.
와.
그래서 이제 앉았더니 광장을 보고 있는 테이블이었는데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는 직원한테 저 친구 그 와인 좀 대접하라고. 어머. 얼떨결에 또 우리 앉아서 이제 와인 대접받고 또 파스타가 나왔어요.
오.
뭐 또 파스타도 나오고 또 그 뭐 곁들여 먹는 그런 핑거푸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막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면서 또 추억을 얻었죠. 그래서
와.
그런데 뭔가 그래도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막 와인 한 잔 줘 보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그냥 가셨을 텐데 가라고 했을 텐데.
진짜.
파스타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 거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이런 낯선 사람들과.
어느 나라 말로.
일단 저는 이제 영어로.
아 영어로요.
하고요. 예. 이탈리아 말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걸 다 하긴 힘들어서 일단 영어 하나라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하고 최대한 이제 그 가게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물어보고 뭐 역사라든가 뭐 가족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왔냐 이렇게. 그런 사소한 거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제가 또 좀 여행을 밝게 자유배낭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얼굴도 좀 이렇게 수염도 제때 못 갖고 좀 수척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먹이고 싶어.
동정심?
연민해져 뭐 이런 거.
뭔가 좀 저 나그네를 데려다가 뭘 한 잔 주고 싶다 이런
그 느낌. 컨셉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또 만난 그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네.
와인에 대한 설명을 막 듣고 있는데 그때 유명 그 파스타가 이제 그때 나왔는데 혹시 송로버섯 파스타라고 먹어보셨나요?
그게 뭐죠? 송로버섯은 뭘까?
블랙 트리플. 맞죠.
아예 먹어봤어요. 그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거는 철도 맞춰야 되고 아주 비싼 음식이고 그래서 그 좋은 데 가서 비싸게 주고 먹어도 아주 위에 뿌리는 정도로 이렇게 얹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장이 이제 그때는 저도 잘 몰랐죠. 이게 뭐 얼마나 귀한지 몰랐는데 그 주인장이 잠깐 기다려 하더니 그 블랙 트리플
이거 진짜 귀한 음식인데
그 검은 송로를 갖고 나와서 막 이렇게 깎더라고요. 파스타 위에 과감하게 막
네네네네
오 엄청 사진 찍고 막
네, 그 갈아서 얹어주지 네, 얇게 네. 이렇게 버섯인데 워낙 귀해서 그 통째로 넣지 않고
갈아서
이렇게 얇게 무슨 종이장처럼 올리듯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근데 그 향기가 강렬했어요. 그 질감하고 네. 쫄깃한 느낌.
와 이거는 진짜 먹기 힘든 음식인데 그런 걸 이렇게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심도 제 양심 있으니까 계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라고 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이분 따님한테 저 SNS 쪽지가 왔어요.
네네.
이제 한국과 어떤 사업적인 거래가 생겨서
어머
이제 한국 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오시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이제 서울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그러려고 지금
아 생각하고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세상이 이제는 진짜. 좁아져서요. 뭐 한 번 지구 반대편 사람 만났는데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친구가 되고 또 만나고 이런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받으셨던 그런 어떤 그들의 호의를 되돌아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정말 기다리던 기회였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아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도 이제 좋은 경험이고 그 사람들도 이런 동양에서 온 여행자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첫 경험일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처음 여행 갔을 때 네. 런던의 윈저성에서 이제 한 스위스 노부부를 만났어요.
네.
그 여행에서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친구 된 이야기가 참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앉아 있었고 그 노부부가 오길래 자리를 양보했죠. 앉으시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대화가. 아~ 서로 통근명하고 어디서 왔냐 얘기가 시작되고
자리 양보하시면서
네네. 그러면서 같은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주소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첫 친구죠. 그분들이 저의
여행에서 첫 친구.
첫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그분들은 뭐 이메일도 없으셔서 제가 손편지로 다 연락을 2년 정도 주고받았어요.
진짜 정성이 많으세요. 진짜.
그분들이 일단 그렇게 해주시니까 크리스마스 챙겨주시고 생일 되면 또 생일카드 보내주고.
와.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스위스 갈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니까 오라고 바젤에 계신 분들인데. 가니까 여행에 막 옷이 막 이렇게 다 지저분하잖아요. 빨랫감부터 내놓으라 막 이러면서 와. 세탁기에 빨래 돌리시고 아시아 요리책 구해서 밥 지어놓으시고
진짜요?
네. 거기서 또 와. 닭을 사서 닭고기 요리를 해놓으셨어요. 닭은 저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와. 그래서 막 거기 또 재워주시고 거기 스위스 물가도 비싼데 그 방 한 칸 내주시면서 스위스 인도 여기 있으라고
인덕이 많으시네요.
진짜. 와.
저도 어디 가면은 못지않게 낯선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친구 되고 초대받고 이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거를 나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그 길에 쓰시는 거 정말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게요.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재미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백상현 작가님. 말씀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여행을 한번 꿈꿔보시면 어떨까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10분 일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한번 또 예, 다음 주에 우리 백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여행의 꽃이라고 하죠. 모로코로 떠나볼까 하거든요. 모로코 이야기 다음 주에 들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언니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스노우도 고맙습니다. 네.